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부터 우리 10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신약성경 215페이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2차 전도여행이 시작됐습니다. 2차 전도여행은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하긴 하지만 중요한 사건이 뭐였어요? 가기 전에 바울과 바나바가 둘이 갈라졌죠. 그렇죠? 대판 싸웠다 그랬죠. 누구 때문에? 마가 때문에. 그런데 이 마가가 나중에 디모데후서에서 보면 마가를 나에게 보내달라. 바울이 그렇게 요청하는 거 보면 화해하고 같이 동역자로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어요. 하지만 바울의 성격도 알 수 있죠. 한 번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제가 볼 때 바울도 한 성격 하는 것 같아요. 베드로만 성격이 있는 거 아니라 바울도 아주 깐깐하고 성격이 있는 사람 같아요. 베드로가 잘못한 거 가지고서 꼬치꼬치 캐묻고 너 이거 잘못했지. 굉장히 그 이성적이면서도 굉장히 열정적인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같이 동역하고 있던 바나바오도 결별하면서까지 이제 마가를 마가는 안 된다 했죠. 그래서 바나바와 마가가 갔고 2차 전도여행은 그래서 누구랑 갔죠? 바울과 실라가 갔습니다. 실루아노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기간은 약 한 AD 50년에서 52년 정도 요 기간 정도에 지금 일어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기록으로는 사도행전 16장에서부터 18장의 내용이에요. 이 안에 있는 내용이 쭉 기록, 바울의 2차 전도여행에 대한 기록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 2차 전도여행에서 우리가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봐야 할 첫 부분이 뭐냐면 이제 드디어 유럽으로 전도여행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유럽이라는 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쪽이 아니라 그리스, 마케도니아, 그리스, 이 헬라 지역 이쪽으로 이제 복음이 전해지게 된 거죠.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제 좀 전에 봤잖아요. 마케도니아로 건너와라. 이 마케도니아 지역. 그래서 거기서 빌립보로 갔다가 고린도로 갔다가 아덴 갔다가 고린도로 가는 그 그리스 지금의 그리스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다는 그 내용이고 두 번째는 이제 다음번에 가는 빌립보 감옥에서 빌립보에 갔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거든요. 빌립보 감옥 사건이 나오게 돼요. 이 빌립보 감옥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16장부터 18장에 보면 많은 기적들이 나오고 우리가 이해하는데 굉장히 좀 난해한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좀 조심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자, 이제 16장에서부터 18장까지 2차 전도여행 기록이 있고 19장부터 해서 21장까지는 3차 전도여행 그 다음에 22장부터 24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재판받는 그 내용들 그 다음에 25장에서 25장까지 읽고 26장에서 바울로 이제 로마로 27장부터군요. 27장 28장에서 이제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로마에서의 삶들 뭐 혹자들은 그 이후에 이제 다른 데까지 4차 전도여행까지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바울이 로마에 갇혀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옥중서신을 기록하고 마지막에 목이 잘려서 죽었다라는 것을, 이게 전체의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의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2차 전도여행에서 알아봐야 될, 깊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자, 제가 왜 바울과 실라를 얘기했냐면 바울과 실라만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오늘 읽지 않았는데 16장 2절로 가봅시다. 앞으로 조금만 가보세요. 16장 2절에 가면 1절에서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와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그래서 16장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아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디모데가 누구예요? 어머니는 유대인, 아버지는 누구? 헬라 사람이에요. 이러면 디모데는 유대인일까요? 헬라인일까요? 이스라엘은 모계를 따릅니다. 그래서 엄마가 히브리인이면 자녀들은 히브리인일까요? 이방인일까요? 히브리인이에요. 네, 히브리인으로 지금 인정받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런데 3절에 보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그 전까지는 할례를 행하지 않다가 이제 이 일을,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가기 위해서 그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이 어디예요? 1차 전도여행을 다녔던 바로 거기잖아요. 더베, 루스드라,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 지역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제가 여기다가 그림을, 제가 그림을 못 그리니까 이렇게 대충 그릴게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 터키예요, 터키. 여기가 이스라엘이고 여기가 다소, 여기가 안디옥. 안디옥 좀 위에 있으려나? 이렇게 있고요. 지금 이쪽 지역에서 1차 전도여행 했잖아요. 이까지 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길이었다면 2차 전도여행은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걸어서 이 길로 가서 여기 전도여행 했던 요 지역을, 요 지역이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요 지역을 다 돌아갔을 때 거기서 디모데를 만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디모데가 할례를 받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조금 전에, 가기 전에 뭐 했어요? 예루살렘에서 공의에 있었잖아요. 그 공의의 내용이 뭐예요? 율법을 지킬 것이냐 안 지킬 것이냐, 이방인들에게도 율법을 지키게 해야 될 것이냐 안 지키게 할 것이냐, 이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사도 바울이 할례를 행하는 거에 대해서 야 할례 할 필요 없다 이런 반대하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마치 할례를 당연히 해야 하는 것처럼 인정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머릿속에 의문점으로 두셔요. 왜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나. 이는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라. 그 사람이 헬라의 문화를 갖고 있었던, 디모데가 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에게 그 할례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아요. 아무런 의문도 갖지 않고 왜 그러느냐 하는 것도 묻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또 하나 이제 시작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조금 읽었잖아요. 이 지역에서 이제 여기 터키에서 이쪽으로 쭉 가면 이제 여기가 그리스예요. 근데 지금 이쪽 돌아서 여기 갈라디아 이쪽, 여기가 이제 요 지역으로 온 거예요. 무시아 요 지역으로 왔어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요 밑에가 어디냐면 소아시아 일곱 교회 아시죠? 소아시아, 여기 요 지역이 소아시아예요. 바울은 지금 이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단 말이죠. 계속해서 자기가 이때까지 해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아시아가 아니라 전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바울에게 맡기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바울의 생각은 지금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은 아시아에 있는 특히 유대인들, 계속해서 회당을 찾아다니니까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할례를 행하는 데 있어서도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어느 정도 수용하고 따를 수 있었단 말이죠. 헬라인이 아니라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런 것 어느 정도 있었단 말이죠. 계속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바울에게는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바울은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어느 정도는. 아직까지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전도 사역에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제 유럽, 이쪽 그리스로 넘어가서 이쪽에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 마케도니아 지방을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을 계속해서 알게 하시는 거죠. 처음에 바울은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자기한테 있는 사명이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알았지만 점점 더 이방인들에게도 자기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반대로 우리도 역시 비슷한데요. 하나님께서 왜 내 인생에서 이런 일을 해주시는지 알지 못해요. 얼마나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겠어요.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그 내용대로. 그런데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해도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 무슨 방법까지 쓰시는 거예요? 환상을 동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니 왜 하나님은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내 길을 이렇게 막으시는가?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그쪽에서 잘 할 수 있게 해주고 또 다른 방편으로 열어주시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인생에서도 우리가 성경을 보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나타나야 하는 구절이란 말이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에서 조금도 바뀌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것을 생각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 하나님은 그냥 사도 바울이나 성도를 대하실 때 그냥 한번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도구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여기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함께 동역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사람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거 왜 중요하냐면 우리를 목덜미 딱 재고 너 이거 안 하면 죽어? 이렇게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시키고 찾아와서 이해시키고 이 일로 말미암아 네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알게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거든요. 바울이 처음부터 알았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처음부터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하나하나 진행해 가면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의 인생에서 더 많이 알아가고 더 깊이 알아가겠죠. 우리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은 그 일을 지금보다 더 내일 알게 하실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내일 더 많은 죄를 지을지 몰라요. 그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지만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잘 아시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다시금 알게 하는 것으로 우리를 다시 이 일을 앞에 서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건 앞으로 이제 우리가 배우겠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7장에서 그렇죠?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시는 내용 중에서 나중에 배울 때는 18절에서 이렇게 기도해요.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얘기는 뭘 뜻하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을 우리도 똑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자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하시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잖아요. 나는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러 왔다.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한다. 하나님도 거기에 대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만족하셨어요. 기뻐하셨다는 거죠.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르시고 올라가시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보내신 것은 예수님처럼 이 땅에 온 거예요. 그 얘기는 예수님이 이루신 일들을 우리도 똑같이 이루는 자들이란 말이죠.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기도하고 착한 일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일을 할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조금도 못 살았어요. 조금도, 하나도, 가장 착한 순간도 하나님을 원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죄된 본성으로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옮겨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만족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인쳐주신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도 그는 지금 어디를 갈지도 모르고 자기 욕심대로 나는 아시아에서 계속 하고 싶어 하지만 안 되니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환상을 보여줘서라도, 우리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병상에 눕혀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까요? 안 이루실까요?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지금 조근조근 나근한 소리 지르지 않고 잘 얘기할 때 빨리 들으셔야겠죠. 안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면, 요즘엔 직접, 그래서 뭐 우리한테 하나님이 태클을 걸고 잘못된 일을 주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알게 하시는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아는 사람들은 하루라도 빨리 회개하고 돌아간다면,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의 인생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면서 고백하고 감사와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게 되겠죠. 자, 바울의 인생에서도 지금 환상을 통해서 이 성경이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이나 저나 함께 이 아틀란타 남포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배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도 베푸시고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으로서 성장하도록 이끌어 가신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모두가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고 싶은 욕심이 있을 때마다 회개하고 돌아오셔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를 동역자로 하시면서 이 일을 해나가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으로 하시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에게 있어서 환상을 보여줘서라도, 우리에게는 더 이상 환상과 계시 이런 걸 보여주지 않죠. 왜 그럴까요? 성경이 있으니까. 우리로 하여금 계속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 안에서 우리도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이제 우리는 자유함이 있구나. 넌 뭐든지 할 수 있다. 지난 시간에 배웠죠. 지난주에. 우리는 모든 것이 할 수 있다.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모든 것이 가하나. 어떻다고요?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에 결론으로. 우리가 어떻게? 서로 종로로 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말이 맞다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종로도 탄단 말이에요. 성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게 내 말이 맞으니까 이 그대로 해가 아니라 내 말이 맞으니까 나는 당신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종으로서의 모습이 나와야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간섭하고 인도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하시는가. 이 싸움을 싸워가는 것을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더 잘났느냐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 에베소서를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1장을 가볼게요.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우리 10절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가 보면 이 모든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들로 집중되게 만들어 가신단 말이죠. 우리의 살아가고 있는 모든 역사는 그럼 결국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려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신 거란 말이죠. 왜 2020년은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올 한 해가 완전히 정말 쑥대밭이 되고 아니면 집에만 콕 처박혀서 살아야 되고 이렇게 움츠리게 하는가? 왜요? 왜 그랬어요? 지금 얘기했잖아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할 게 많을까요? 하나님께 원망할 게 많을까요? 뭐가 많으셨어요? 감사가 많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 다 죽어가는 어쩌면 혹 코로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잃어버리게 되고 내가 직접 코로나에 감염이 돼서 병상에 누워있는 한이 될지라도 그렇게 눕혀서라도 원하시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고백을 듣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시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내가 죄로부터 이 아까 읽었잖아요.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그 내용을 알게 하시는 그 자리까지 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 자리로 갈 때까지 조금도 변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서 마지막 1장 마지막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21절인데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 우리의 머리로 삼아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된 우리의 모습으로 자라게 하시는 거죠. 조금의 모자람이나 조금의 부족함이나 조금의 실패도 없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자는 하나님이시니 뭐라 그래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모자란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난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고 알아가고 누려가라는 거죠. 사도 바울 이제 이 2차 전도 여행에서 이제 저쪽 마케도니아로 넘어가서 빌립보를 거쳐서 아덴, 아테네로 갔다가 고린도로 가서 고린도에서 1년 반 사역하고 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는 그의 모든 인생에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과 동행하시며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배워갑니다. 우리도 우리의 모든 인생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갈 수 있게 때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쉬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일을 통해서 전도 여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전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얼마나 맞았는지,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뭘 한다는 거예요? 나의 이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는 것. 그걸 기쁘고 감사하는 거예요.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약해짐을 감사할 수 있고 약해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만이 내 속에서 나타나기를 원하고 네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참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야 저러고도 어떻게 살까라는 그 상황 속에서도 아니면 반대로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에서 와 저 사람 인생 정말 정말 부럽다라는 것 속에서도 내 인생을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서 나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인생이라는 거죠. 바울의 인생이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로마에 가서 죽는 그 자리까지 그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2020년이 정말로 다사다난하고 힘들게 지나간 한 해였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놓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열심을 내고 있다면 우리도 같이 동역자로서 똑같이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셔야죠. 아멘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아멘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놓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붙들고 가십니다. 코를 콱 끼진 않지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정 속에서 하나하나 배워가는 손길들을 두십니다. 그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고 또한 내년 한 해도 내년 2021년을 준비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많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싶을 때도 많았고 혹 우리 가운데 나의 생명까지도 버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 속에서 주님은 나와 동행해 주셨고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있으며 아니 우리의 모든 인생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갈 때마다 우리 속에서 일어난 그 새로운 생명, 그 영광된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참 기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참 기쁨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됨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